마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3장 앞부분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세례요한이 했던 선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에는 4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5절과 6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생활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의복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석청은 뭐 꿀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와 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뜻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뭐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사다가 먹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옷과 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누군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외모가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뭐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나 제자들에 대한 그림은 다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상상을 해서 그리다 보니 자기들이 아는 사람, 자기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지, 모세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 외모에 대한 이 기록을 해놓은 데는 아마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나오고 있는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혹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은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누구 지나간다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고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엘리야도 털옷을 입고 다녔는데 하고 연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약이 약속했던 미리 올 것이라 약속했던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구약 약속했던 그 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옷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옷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일 것이고 또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의 나라를 기다릴까요? 다윗의 나라는 먹고 살기 넉넉하고 힘도 있고 영토도 넓고 또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 거죠. 뭐 이게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냥 미국처럼 돼서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막 이걸 이제 사실 원해서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세례요한의 모습은 어떠하냐?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메시아다. 이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아니 고작 저런 털옷 입고 다니고 음식도 그냥 우리가 먹는 것만도 못 먹고 메뚜기나 석청이나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이 모습들을 놓고 보면 어떠하냐면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건 받아들일 만합니다. 아, 세례요한이 선지자다. 그러면 선자가 검소하게 생활하고 적게 생활할 수도 있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요한이 메시아다라거나 아니면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다윗의 나라인데 세례요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했으면 세례요한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독립자금을 모으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런 건 한 가지도 안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례요한의 외모나 생활을 놓고 보면 훌륭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설마 저 사람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외모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의 이 외모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외모, 그런 식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인 생활, 삶에 대해서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그런 출생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실 때에도 그 숙소가 없어가지고 어디 남의 집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달고 태어나서 생활할 때도 늘 가난하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과부 밑에 장남으로 컸기 때문에 동생들의 생활비를 대고 일을 하고 살아야 했던 노동자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명품 옷을 입거나 좋은 가방을 든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세례요한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례요한을 보면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시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파송하시는데 처음 파송하실 때에 일곱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곱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일단 뭐 하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르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내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처럼 너희도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라. 두벌옷도 갖지 말고 신발도 두 개 갖지 말고 이제 그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실제로 나아가서 두벌옷을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그 명령대로 검소하게 생활했던 사역을 하면서 돈에 치이지 않았던 것 세례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했죠. 세례요한은 사역할 때의 모습이 아 주님도 저렇게 사역하시겠구나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 알고 또 더 생각하는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 신학교를 가겠다, 목사를 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목회자로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걸 뜻하기 때문이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비싼 거 안 사고 뭐 현실적으로 살 수도 없지만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돈을 많이 벌지도 않을 것이고 돈이 있어도 쓰지도 않을 것이고 검소하고 궁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염려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겠느냐. 물론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제일 어려운 건 돈이 없다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속을 바글바글 썩인다는 거죠.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 되지 마라 그러죠. 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고목나무가 속이 시커멓게 썩은 걸 보고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썩었느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주님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사람.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생활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뒤 세 번째로 보면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나와요. 5절, 6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5절에 이때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세리들도 나오고 또 창녀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누가 봐도 죄 지은 게 분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또 책망하면서 권고하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에요. 자, 이 사역이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죄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사 제도를 주셨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회개할 방법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도 어떠했느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자기 부인을 갖다 팔아먹죠. 그냥 뺏긴 게 아니고 부인을 애굽에게 넘긴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팔아먹은 겁니다. 손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부인을 팔아넘긴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강아지도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넘겼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 당시까지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내가 힘든데 내가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반면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를 지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제사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죄를 용서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례를 줍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죄인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서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끝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숨기고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외쳤는데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 죄사함을 얻는 방법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기는 하지만 구약에서 예언한 적이 없었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역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역을 했던 것, 세례를 주었던 것 도대체 또 다른 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픔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까 똑같아요. 선지자로 치자면 정말 획기적인 선지자고 훌륭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했던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죄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듭니다. 인정해 줄 만하고 존경해 줄 만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할지를 보여준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 사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문제를 늘 지적하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죽을 때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헤롯이 범했던 죄를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여서 정치적인 언어나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치자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게 죄라고 지적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죄라고 지적하는 일은 계속하고 잘한다, 못한다, 지지한다, 반대한다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교회가 늘 갖고 있던 입장과 위치는 무엇이냐면 통치자가 무언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하고 잘한다, 못한다,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것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세례요한도 보면 헤롯을 뭐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막 성도들 잡아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받기를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자든지 네로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네로가 그렇게 박해하고 로마가 교회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도 그래도 성도들이 로마를 위해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있어도 그래도 네로만 하겠는가? 초대교회에서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세속적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안 합니다. 예수님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요. 세례요한의 어떤 사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역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주님은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세요. 또 주님이 사역할 때 보면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 죄인들이 다 찾아와요. 세례요한 찾아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라,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한 것과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비슷한 그런 특징,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역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보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어서 세례요한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모든 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도 드렸던 말씀인데 결국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가 어떻게 선포했는가? 두 번째로 어떻게 생활했는가? 세 번째로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 내용으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보자면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경제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요한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실지를 보려면 세례요한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게 어제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는 말에 있어서, 교회는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생활 하지 마라.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은 직분 거기에 자꾸 관심 두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주님이 직분 감당하신 것처럼 직분을 감당하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욕심 때문인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훌륭하고 귀한 사람, 좋은 선생님 이렇게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다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안 당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지,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속으로 아,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채워주셔야, 그래야 그게 주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는지도 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세례요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그가 선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이 주님을 먼저 보여주고 미리 보여주고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모쪼록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며 사역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미리 보여주고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좋은, 더 좋고 유리한 여건 속에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 어떤 상급 주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에 속한 욕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판단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